네, 자신 줄 알고 제가 밧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신앙의 삶을 경주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이 성도의 삶을 묘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전쟁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전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윌리엄 건널은 자신의 저서인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순간 전쟁에 징집된 병사다. 교회는 병원이자 무기고이며 훈련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전복전쟁의 과정은 단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의 영적 전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치러야 하는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은 정복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하는 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정복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 정복전쟁이 이제 정말로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아주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은 이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 아닌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홀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이 사람은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은 언제입니까? 네, 정복 전쟁, 특히 이 여리고의 정복을 위한 전쟁을 앞둔 이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왜 여호수아에게 나는 너희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대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요한 일은 그들 스스로 이제 그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속하였다는 사실이 저절로 이 여호와의 편에 속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여리고 사람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반대편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6장에서 여리고 사람인 라합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7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아, 이스라엘 편에 섰다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여리고 편에 섰다, 여리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편인 것이 아니구나,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러한 이 군대 대장의 말에 여호수아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봤을 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의 앞에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에 우리는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말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에게 이 양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전쟁에 참된 지휘자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 모든 권리를 다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3절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여리고 주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왜 거룩한 곳일까요? 여호수아가 있는 이 지금 그곳을 거룩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먼지와 더러운 곳에 노출된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에서 계속 12장까지 전개될 정복전쟁의 성격을 밝혀줍니다. 정복전쟁은 여호와의 군대제장이 직접 나서서 싸우는 여호와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전쟁입니다. 그런 만큼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이 말을 통해 이스라엘 편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쟁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리고에게, 다른 어떠한 나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들은 발에서 신을 벗듯이 속된 것을 벗어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화는 전쟁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자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여전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35문에서는 성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한마음으로 모으셨고 여리고 정탐과 요단강 도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할례와 유월절을 재시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신자의 삶 또한 이러합니다.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가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러한 관계의 회복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삶 속의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신자는 두 종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하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세력들로 가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화는 이러한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들이 참여하는 전쟁은 내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보다 좀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앞선 이 첫 번째 전쟁보다 더욱 힘든 전쟁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뿌리 깊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러한 내적인 전쟁에 소홀하다면, 이 전쟁을 멈춘다면 아직 우리는 이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이 영적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 논지에서 다뤘듯이 신자라면 모든 전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라고 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호와의 군대제장을 이 선봉장으로 세운 여호와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전쟁이듯이 우리의 영적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셨고, 아니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언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오직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양도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 또한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해야 합니다. 거룩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값없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십시다. 오직 강호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이 잘못된 믿음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사례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그 바른 믿음이 가져오는 유익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이 잘못된 믿음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사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조주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바른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실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옳은 것이야 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교조주의가 무서운 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 있어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향의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입시키고 그 사람의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 행동을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믿음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보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일 우리 앞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나고 그분에게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어느의 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 선향에 따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자들은 모두 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적 성향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편을 가르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색깔로 인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는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니신가 보네요 라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응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더욱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이라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더디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란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이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처럼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둘째 이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사랑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삶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때론 우리 삶에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내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결코 나를 이러한 환난 속에서 실패자로 남겨주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환난에 처할 수도 있고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 속하여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그 편이 되어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싸움을 위해 치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땐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룩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믿음의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싸움을 어떠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치열한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는 그 전쟁 속에 함께 뛰어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며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자비한 무차별한 공격 앞에 예상치 못한 환난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 아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신가, 이러한 고민 속에 갇혀있을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싸우는 이 정쟁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비록 내가 이 환난 중에 있으나 이 전쟁 가운데에 사방에 상처가 안 난 곳이 없으나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일어날 힘도 없을 만큼 지치고 상처가 났지만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무의미한 싸움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